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영화가 재미있으려면 그 영화에 나오는 악당이 자기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악당이 악당다울수록 나중에 그 영화에 풀어가는 과정이나 또 마지막 결론이 권선징악 이어야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매우 통쾌하게 여기고 재미있게 여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악당들이 마지막에 가서 회개하는 바람에 영화가 별로 재미없는 쪽으로 흐르는 영화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얼마나 포악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비교적 상세한 설명들을 더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당하고 죽는 자리에 섰을 때에 이 사울이 그 돌로 치는 자들의 옷을 맡아주기도 하고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결박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 쪽에서 볼 때에는 매우 적대적인 인물이고 또 위협을 가하는 인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앞에 말씀을 보시면 다메섹에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기세 등등한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 자들을 붙잡아 결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한 죄수로 밖에는 보지 않습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 또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오던 메시아일 리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주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한 빛 가운데에서 주시는 말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뉘시 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음성은 이 사울에게는 대단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자기의 몸을 가누지 못해서 수행하고 있던 자들이 부축하여서 시내로 들어가게 되고 또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고뇌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 장면을 뒤로 하고 이제 누가는 아나니아라 하고 하는 한 인물을 들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찾아가라, 그에게 안수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보통은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면 초월적인 역사이고 또 분명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그 주신 명령에 자기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대죠. 그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라고 하는 데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끌어다가 사로잡는 자입니다. 지금도 대제사장에게 그러한 고난을 받아서 이 다메섹에 오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아나니아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주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앞으로 변화될 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에게 이를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안수를 하고 그 눈에 붙어 있어서 보지 못하게 하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리고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 그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에 그 한 사람의 생애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울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실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것은 대대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죠.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주의 이름을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큰 변화가 이 사울의 생애에 임하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환상으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난 그 사람에게 갈 수 없습니다, 그는 변화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이 한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서 그토록 박해하던, 사실은 그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이를 갈던 이 한 사람이 이제는 그 이름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자로 변화되어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좀 사람이 약한 편이라 그렇게 두려움을 느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 변화된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의 제자들을 만나 교제하려고 하지만 선뜻 사람들이 나서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 바울의 변화를 믿지 않고 여전히 두려운 자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그가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니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죽이던 자가 이제는 그 이름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로 변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17절부터 말씀 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룩김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나서 이제 자기가 주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또 복음 앞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그 책임들을 감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자신의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사실 바울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어디에서든지 환영받지 못하고 늘 반대와 그 반대로 인한 억압과 핍박,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사실 전혀 생각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은 거의 고난과 같은 시련과 같은 환난 같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령이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예루살렘의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한 장 말씀 넘어가서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7절부터 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거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제가 앞에서 여쭤봤던 그 질문의 답을 이 21장에 나오는 분들이 하고 있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니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올라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올라가지 마십시오. 일부러 결박당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가지 않는 것이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지금 올라가지 마시고 후일을 도모하여서 더 큰 주의 일을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밀레도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순종할 각오와 결심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결박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각오가 이 바울에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한 사람이 바뀌어져서 이제 바뀐 그에게서 드러나는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사울을 바울로 그리고 주의 이름을 핍박하는 자에게서 주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바뀐 이 바울의 삶에는 대단히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주의 사역에 쓰임을 받는 것이지 변화가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각오도 있을 수 없고 또 주의 사역에도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필이면 그 자리에 도마는 함께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도 재미있습니다. 너희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죽으신 주님이 어떻게 다시 이 자리에 오신단 말이냐? 난 못 믿겠어.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손가락을 그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창에 찔린 옆구리에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이 도마는 내가 보고 내가 만지고 그래서 내가 보고 만진 것으로 확인해야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지 못했고 보지 못해서 너가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의심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 찾아오신 주님이 도마 너는 저번에 없어서 못 믿었지? 자 오늘 나를 보고 이제는 믿어라. 이 정도의 말씀에서 그칠 수 있는데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보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고 특별히 마지막 성찬을 통하여서 이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보다 도마는 자기의 생각들을 또 자기가 확인하는 바들을 더 위에 두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하는 것은 너가 생각하는 너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 내가 이른 말에 그 말을 진리로 여기고 그 말 앞에 너를 세워야 그래야 이제 너에게 맡겨지는 복음의 사역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면 사울이 이제 즉시로 회당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파하게 됩니다. 대단히 즉각적인 변화가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굴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옷을 바꿔 입어서 스타일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책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은혜를 따르지 않고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 앞에서 그 성령을 통하여 변화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소원과 그리고 그 마땅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부음받은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자랑하는 세상의 그 자랑거리 나도 많다.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겠지만 내가 주를 위하여서는 죽는 자리에도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내 소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변화된, 그 바뀐 삶의 자리에 이 바울이 서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고 우리는 들러리인가? 우리 스스로도 나 자신을 둘러볼 때에 그런 담대한 고백이나 그런 삶의 변화가 없는데 우리는 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늘 끌려 나오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일 먼저는 이겁니다. 병원에 가는 사람은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병원에 찾아갑니다. 나는 아프지 않아 하는데 병원에 찾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살게 하시는 그 삶을 내 힘으로는 살아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인정과,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내가 그 길에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만들어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하나님의 이 일하심 앞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아 그 하나님만 찾아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 자리에 가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길에 나아가게 하시는 역사들을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 주간으로 함께 말씀 보고 찬양하고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한 사람씩 살피고 있죠. 아브라함, 요셉, 모세를 살폈고 이제 내일 다윗, 그리고 마지막 날 엘리야를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들을 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고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모자란 것으로 인하여서 비명을 지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 변화를 통하여서 잘 살게 되었다, 고난이 면제되었다, 소원하고 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또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면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되고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말씀이나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어떤 의미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를 전혀 알아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를 바꾸어내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이렇게 세밀하신 하나님이신가, 얼마나 계획이 있으신 분이신가, 모자라지도 않게 일하시고 넘치지도 않게 일하시고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게 되는 겁니까? 보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는 눈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셨죠.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알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겪는 이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바뀌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도구나 수단으로 삼으시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들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다 따라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내시면서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죠. 딱 그만큼.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놀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올 때마다 놀랍니다. 걸어 나올 때마다. 엘리야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시고, 아, 이거 마지막 날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모든 일들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를 여호와 앞에 세워라. 그리고 그 여호와 앞에 섰을 때에 너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너가 무엇을 확인받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이 변하고 생애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모의 친밀도를 보여주면 상처라는 웅덩이에 물이 들어온다. 그 요즘 뭐 인터넷에 좋은 분들 강의 많이 있죠. 이렇게 듣다 보니까 참 이 좋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녀에게 부모의 친밀도를 보여주면 상처라는 웅덩이에 물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 금방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이것만 아니면 좋겠다, 이것만 아니면 내가 뭐든지 견딜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잘 묶여 있으면 그 고난에도 하나님이 은혜의 물을 채워주시면 그 상처가 아문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신비하고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순리대로, 우리는 절차대로, 원래 생각하는 대로, 계획대로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거의 거꾸로, 역설적으로, 마치 비닐이 거꾸로 세워진 것처럼, 역린처럼 손에 걸리고 이거 뭐야? 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에게 인지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적처럼 보여주시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는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내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그 자리로 우리는 이끌림 받아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차분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내가 목도하면서 그 바뀌어지는 것에 대한 증인의, 증언자의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은혜 받는 것이 나 자신이고, 그리고 이 받은 은혜를 우리 함께하는 분들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놀랍게 응답을 주시더라. 때로는 응답을 주시지 않거나 아니면 더 어려움을 겪는 자리에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도마가 가지고 있는 의심이 아니라 이 의심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리고 이루실 일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서 있는 것, 그것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을 지내는 자리가 우리에겐 변화되는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악당의 변화가 참 기적같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면 치를 떨던 그가 이제는 그 예수의 이름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맡기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나 빨리 죽어서 주의 나라에 가고 싶다를 서슴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도의 삶을 이 바울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 못지않은 삶을 우리 보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화의 자리로 나와라. 너를 여호와 앞에 세우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반응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내는, 그리고 그 역사의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대단히 무력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택하고 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하신 뜻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뜻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이끌림 앞에 주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고난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실패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픔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담아놓으신 주의 선하신 뜻들을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마침내 이루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토해내는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믿으며 고백합니다. 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 앞에 세워주옵소서.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주의 은혜를 노래하고 또 주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거룩한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